뉴스 홍수 시대, 똑똑한 뉴스 소비자 되기. 스브스와 책의 만남면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뉴스 기사 보통 몇 개 정도 읽으시나요? 라디오로 또 TV로 뉴스를 전하는 저는 매 순간순간 챙기다 보니 하루에 수백 개 이상은 거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읽었던 뉴스 기사 중에서 어떤 기사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무래도 뉴스에서 다루는 일들이 내 일상과는 좀 동떨어진 게 많다 보니 큰 사건, 사고가 있던 날이 아니면 기억에 남는 기사는 특별히 없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집에 TV가 없어도, 내 손 안에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뉴스를 볼 수 있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별다른 할 일이 없을 때, 딱히 필요한 정보가 없어도 계속해서 뉴스를 뒤적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려 뉴스를 보는 데 소비하는 시간이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모이면 1년에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을 뉴스를 보고 읽고 듣는 데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아놓고 보니 정말 많은 시간인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정보를 놓치고 있는지 의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걸까요? 오늘은 습관적이고 무분별한 뉴스 소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뉴스 소비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리 없이 고갈되는 한정 자원, 집중력. 과거에는 아침마다 문 앞으로 배달되는 신문으로 특정 시각에 방송되는 TV 뉴스로만 뉴스를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와 시간이 구애 없이 뉴스를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뉴스의 홍수 시대가 됐습니다. 출퇴근길에도, 집에서도, 심지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때도 단 몇 초 만에 포털 사이트 뉴스 섹션을 열어 이런저런 뉴스 기사들을 훑어볼 수 있죠. 비용을 들여서 신문을 구독하고 시간을 들여서 TV 앞에 앉는 노력이 필요했던 뉴스 소비가 이제는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일상 속의 습관처럼 자리 잡는 소비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편리하게 뉴스를 소비하는 동안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업무나 공부 도중에 습관처럼 인터넷 뉴스를 열어보고 기사 하단에 뜨는 관련 기사까지 쭉 훑어보고 나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게 뉴스에서 접한 이야기와 사진들은 우리 머릿속에 꽤 오랜 시간 잔상처럼 남아 집중력을 분산시킨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다 보고 난 뒤에도 매번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들여야 본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이 가다듬어진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두뇌는 한번 익숙해진 방식을 고수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한번 디지털 읽기에 최적화된 뇌의 회로는 논문이나 책 같은 긴 글을 소화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문법에 맞게 단순화된 뉴스를 읽으면서 얻은 정보들이 하나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작은 조각들로 남게 되는 겁니다. 뉴스 없는 일상을 실천하고 있는 책, 뉴스 다이어트의 저자 롤프 도벨리도 단문의 뉴스를 읽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언제부턴가 긴 글을 읽기가 힘들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보고 들었을지 몰라도 그 속에서 진짜 정보는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몰두해야 할 일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마저 방해받았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애써 기다리거나 발품을 팔지 않아도 어디서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차고 넘치는 뉴스로 인해 우리는 주위의 빈곤을 겪게 됐고 일상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중단된다. 이제 우리가 뉴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뉴스가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오늘날 정보는 결코 부족한 자원이 아니다. 반면 집중력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고갈되고 있다. 우리는 왜 스스로의 집중력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룰까? 건강이나 명예 또는 돈이라면 이토록 헤프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대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는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인간의 시간 낭비에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재산을 지킬 땐 인색하면서도 시간을 낭비할 때는 너그럽다. 마치 거저 주어진 것처럼 최대한 헤프게 쓴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가 실로 인색하게 써야 할 유일한 자산이다. 가짜뉴스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까?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몇 개의 주요 언론사들이 사회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을 선정하고 취재해 나름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독자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는 언론사의 수가 훨씬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뉴스의 소비자가 곧 뉴스의 생산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채널을 열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뉴스를 만들어 전할 수 있게 됐죠. 이런 변화가 다소 권위주의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만 다룬다고 비판받았던 전통 언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건 맞지만 제대로 된 사실 검증 절차가 생략된 가짜 뉴스가 무방비하게 생산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여러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상황 속에 개인들은 다뤄진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자극적으로 부각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하는 뉴스들이 사람들의 시간과 눈길을 빼앗아가면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취재한 기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은 진영 논리를 만나 더욱 증폭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나 코로나19 같은 중대한 감염병 상황은 정치적 이슈로 소비될 이유가 없는데 어느새 가짜뉴스의 단골 주제가 되어 정파적으로 이용되곤 했죠. 진실은 가리고 불안은 키우는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걸 넘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한 겁니다. 불어난 뉴스의 물결과 정치 담론의 질적 저하의 상관관계는 어쩌면 우연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누구 하나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다른 이들도 큰 소리를 질러야 하고 한쪽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논쟁을 펼칠수록 다른 쪽도 보다 엉망진창으로 달려들어야 한다. 그 결과는 빤하다. 결국 우리는 소란과 백색 소음 그리고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뉴스는 확증 편향을 강화함으로써 이념의 조력자가 된다. 정치적 논쟁에 뉴스가 가담할 때 늘 비슷한 결말에 이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뉴스의 회오리 바람은 시민들을 뒤흔들어 중심을 잃게 하며 결국 이들은 양극단으로 분열된다. 가짜뉴스는 예전에도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해당 국가들은 가짜뉴스를 담은 선전용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거짓 선전 뒤에는 사람이 서 있었으며 그는 도덕적 양심과 싸워야 했지만 미래에는 오직 컴퓨터 프로그램이 거짓을 생산해낼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거짓의 뒷면에는 더 이상 인간이 없을 것이다. 컴퓨터에는 양심이 없다. 나도 모르는 새 형성된 확증 편향. 범인은 알고리즘. 한동안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사회 이곳저곳에서 화두였죠. 확증 편향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성이나 사고방식을 뜻하는데요. 듣기에도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니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확증 편향은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내가 열람하는 모든 정보는 일종의 정보값으로 저장되는데 이를 분석해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곤란에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지속해서 보게 되다 보니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보를 수동적으로 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뉴스 생태계는 아직 포털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기능과 뉴스 관련 서비스로 보는 비율이 무려 73%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을 오래 머물게 하는 전략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포털들은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각기 다른 뉴스를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용자 개인의 연령대, 기사 열람 시간대, 선호 언론사 등을 파악하고 해당 이용자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람이 많이 본 뉴스도 함께 추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와 관심사가 다르고 다른 연령대와 다른 선호 언론사를 가진 사람이 보는 뉴스는 내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털도 이런 상황인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친구와 지인들이 모인 소셜미디어에선 이 현상이 더욱 심해지겠죠. 이런 가두리 양식 알고리즘에 비판의 목소리가 모이자 국내 포털들은 부랴부랴 외부 검증을 받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목적은 아닌지 검증위원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늘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인간은 새로 접한 모든 정보를 지금까지 고수해온 관점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일의 대가다. 더 많은 뉴스를 소비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견해를 확증해주는 정보를 더 자주 마주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이 틀렸더라도 당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뉴스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뉴스는 단순한 시추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시추기는 더 이상 잘못된 견해에 구멍을 내지 않는다. 대신 그 견해를 공고히 할 뿐이다. 최악의 뉴스 출처는 소셜미디어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필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다. 페이스북은 당신이 즐겨보고 들을 만한 것들을 정확히 추측하여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정보를 걸러내고 제공하는 방식은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 어쩌면 이미 여러 곳에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알고리즘이 존재할 것이다. 당신의 관심사, 정치적 신념, 소비 행태, 경력, 취미 활동, 인간관계 유형, 하루 일과, 소망, 걱정,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꿰뚫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뉴스는 진실과 더 멀어질 것이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악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에필로그.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가 무엇을 소비하는지는 꽤 명백하다. 정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주의를 잡아먹는다. 정보의 풍요는 주의의 빈곤을 낳는다. 반세기도 전에 이미 정보의 번람이 현대사회에 가져올 역효과를 예측했던 겁니다. 각종 정보와 가짜뉴스가 시공간을 초월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과연 뉴스를 많이 보는 것만으로 세상 만사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고 사회를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길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뉴스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해진 세상이라면 양질의 정보를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수동적이고 습관적인 뉴스 소비에서 벗어나 정보의 양과 질을 스스로 감독하는 건강한 뉴스 소비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책의 저자처럼 뉴스 소비를 완전히 끊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뉴스를 확인하는 나만의 시간대를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신뢰도는 높으면서 논조는 각기 다른 언론사 홈페이지를 몇 군데 즐겨찾게 해두고 그곳을 통해서만 기사를 접하면서 서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뉴스를 보는 창구를 한정한 만큼 그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골고루 보려는 노력은 물론 필요하고요. 잠깐의 재미와 편리함을 쫓아 검증되지 않은 단편적인 정보만 얻다가는 진짜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정적인 내 집중력을 나도 모르는 새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